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곳, 그 소속된 곳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대흥장로교회 목사라는 직분으로 이 대흥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형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사회적, 종교적인 정체성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군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군부대 또 나라를 통하여서 자신이 군인이다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갖게 되면은 또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정체성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들을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주로 한국말을 하게 되고 또 인사할 때 이렇게 몸을 굽히게 되고 또 김치를 항상 먹게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아,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죠. 군인 특유의 어떤 그런 패기 있는 모습, 강인한 모습을 통하여서 아, 저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고 군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크리스찬, 우리 그리스도께 속한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그 특징을 통하여서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어떠한 특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사랑하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하는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 저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사랑을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러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3장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게 되고 하나하나 준비를 하게 되는데 먼저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의 발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씻은 다음에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를 팔기 위해서 그 다락방에서 혼자 나가버립니다. 이제 예수님은 정말 자신의 참된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곧 죽을 것이고 그들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고별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근데 이 고별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말씀한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을 하라 라고 하는데 왜 사랑을 해야 하는지 또한 함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4절과 3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하나님과 자신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겨두고 본인은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없이 세상에 남겨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세상 사람이 알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 그러한 추측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고 사랑하는 이유로 그러할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너희 제자들이 나에게 속하였고 나의 제자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 갖고 있어야 하는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사랑의 모습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보면은 이런 사랑에 관한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 1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6절에서 8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결과적으로 딱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리고 6절에 처음에 딱 말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7절에 말하는데 7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당연히 서로 사랑하게 돼야 되고 그런 걸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또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그리스도인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 현상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모습이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세상 사람은 그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항상 누군 서로를 사랑하고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때에 세상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또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곳이 아닙니다. 악한 세력, 사탄에게 속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악한 영에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분별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 또 세상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라면서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분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별하는 능력은 하나님 백성이란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고를 통하여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극적인 방법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가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내가 스스로 어떤 액션을 취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고 있고 유지하는 어떤 그러한 행동을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이것이 세상에 속한 것인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그런 것도 분별해야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액션을 취하여서 누군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러한 것을 추구하고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선택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항상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는 이러한 사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사랑 딱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 사랑이란 단어는 좀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좀 너무나 막연합니다. 각자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어떤 철학에 의해서 사랑에 대한 의미 또 사랑에 대한 정의를 다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세가 된 젊은 여자하고 정말 70세가 되어서 인생의 모든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노인하고 함께 모여서 사랑에 대한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은 어떤 대화가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나이가 많으신 그분과 젊은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성격은 생각은 너무나 많이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나이가 많으신 분이 이 젊은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생각을 들으면 그 사랑은 좀 뭔가 깊지 않고 뭔가 좀 가볍고 뭐 좀 자기 중심적이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또 이 젊은 이 여자가 나이가 많으신 분의 그 사랑에 대한 생각을 들었을 때 아, 그 사랑은 좀 뭔가 깊고 뭔가 좀 넓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제 갓 결혼한 어떤 신혼부부가 정말 결혼 생활을 50년 하면서 정말 지지고 볶고 정말 안 볶고 볶고 다 보면서 그렇게 가정생활을 한 사람들과 함께 부부간의 사랑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고 하면은 대화가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50년 동안 부부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는 그 부부는 사랑에 대해서 어떤 서로 간의 이해, 용서, 인내, 오래 참음 어떠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랑을 말할 것이고 아마 신혼부부는 그러한 것도 알고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서로 간의 감정적이고 애틋한 그러한 사랑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에게 대한 사랑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면서 각자가 개인의 생각하는 그 사랑대로 그 사랑을 행한다고 하면은 과연 그 사랑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이라 라고 하는데 막연히 너희들 생각하는 그 사랑대로 행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34절에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모습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모습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것이고 자기의 목숨을까지 내어주면서 대속물로 내어주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은 바로 섬김의 사랑 그리고 희생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제자들과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사랑의 모습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겸손하여지고 내가 나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심지어는 나를 희생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멀리서 찾을 것 없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으신 다음에 그리고 그 후에 바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섬김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러한 모습을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그 순간에 아마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에게는 어리석고 미숙한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지도 못하였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무리를 걸을 때 두려운 마음에 다시 물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여라고 꾸짖기도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앞으로 자기가 십자가에 죽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할 것도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에 다 도망가게 될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리석고 미숙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모습은 자기를 낮추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는 이러한 섬김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섬김의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록 내가 볼 때는 뭔가 미숙하고 어리숙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사랑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조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에게 같은 사랑을 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말하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기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희생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해라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섬김과 희생의 사랑을 통하여서 너희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의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정체성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나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때로는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행할 때에 바로 비로소 세상이 너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면은 또 우리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 틀린 말 아닙니다. 이해도 됩니다. 공감도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을 듣고 이러한 사명을 갖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하면은 마음에 부담이 오고 불편함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다른 사람 섬기는 거 당연한 거 아는데 쉽지 않고 하는 것이 꺼리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데, 그러한 섬김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나름의 기대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한 사람은 사랑의 섬김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우리가 뭔가 기대했던, 우리가 예상하고 소망했던 그런 결과와는 다른, 전혀 다른 결과들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실망감, 회의감, 어떤 이러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자꾸 서로 사랑이라 사랑이라 라고 하면은 그 말이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 말씀대로 누군가 서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도와주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섬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뭔가 나에게 좀 고마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내가 이렇게 섬겼을 때 그 사람이 뭔가 교회에 잘 적응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좋을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사람과 이런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 어떤 우정을 갖게 되고 좋은 친분으로 이어져 가는 어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 자신을 희생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면은 어떤 그러한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가 안정되고 좀 더 성숙돼지고 뭔가 또 부흥으로 발전되는 어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를 우리는 은근히 마음속에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갖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기고 때로는 나 자신을 희생하게 되는데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뒤에서 누군가 다른 생각으로 전혀 다르게 왜곡되게 나의 섬김을 말하고, 또 도움을 받는 사람은 나에게 어떤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자꾸 연락을 하면서 뭔가 나를 이용하는 것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들게 할 때도 있는 것이고, 또 교회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데 어떤 기대하는 결과는 안 나오게 되고 어떤 섬김이 결국엔 나에게 짐으로 느껴지게 되고 부담으로 느껴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자꾸 한 번, 두 번 경험을 하게 되니까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대로 정말 섬겨야지,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고 싶다가도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게 되고 뭔가 꺼리게 되고 쉽게 나서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자꾸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순수하게 항상 모든 사람을 정말 섬기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명령대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다 공감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항상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이 한 클래스에서 우연히 한국에서 온 유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저랑 비슷하고 한국에서 왔다길래 뭔가 괜히 반갑고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DMV에 가야 되고 면허증도 따야 되고 또 차도 구해야 되고 그럼 또 보험도 해야 되고 그럼 또 집도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았는데 딱 보아하니까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내 시간을 내가지고 거의 한 2, 3주 동안 그 친구하고 함께 다니면서 이 모든 문제를 다 같이 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고 또 내심 마음속에 기대했던 거는 그 친구와 또 좋은 관계로서 이렇게 관계를 쭉 지속하게 나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내 마음속에 느끼게 되는 것은 그 친구는 어떤 나와 좋은 관계, 친분을 세워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쉬울 때,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저에게 연락을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자꾸 일어나게 되면서 마음속에 뭔가 서운함, 뭔가 실망감이 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뭔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 때에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들은 얘기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기 가게에 오는 커스터머들을 상대하면서 너그럽게 대하고 정말 선하게 잘 이렇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데 가끔 몇몇 어떤 커스터머들은 그러한 호의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선을 베풀었지만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런 것을 한 번 두 번 겪게 되면은 순수하게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며 사랑하기를 꺼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지면서 갖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사랑하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동시에 우리 안에는 이러한 생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이 들 때 과연 예수님은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할까요? 과연 우리에게 이러한 복잡한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을 하실까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사랑을 멈추지 말고 더 깊고 더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 사랑의 그 지경을 더 크게 넓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3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데 그 사랑하라라는 것을 새 계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은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이 구약 성서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옛 계명에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 계명에도 이미 사랑하라 하셨는데 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옛 계명과 새 계명 사이에서 그 사랑의 범위가 더욱더 크고 넓게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더 큰 사랑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전에는 옛 계명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에서는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람의 범위가 바로 내 이웃이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한 민족, 그것만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그 원수들까지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예전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의 범위를 더욱더 넓게 확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에서는 긴 구절인데 바로 이 사랑을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27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어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사랑의 범위를 같은 민족, 너희의 이웃, 너를 사랑하는 자, 너희를 좋아하는 자 이 범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의 원수 그 사람들까지도 너희가 품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이러한 새 계명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와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교회 시대, 신학교의 이 시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을 따라 사랑한다라는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까운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넓은 마음으로 깊은 사랑으로 그 마음을 지경을 넓혀서 품고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동일하게 이렇게만 말씀하면 우리 마음속에 부담만 계속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만 하실까요? 너 사랑해라, 사랑해라, 품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실망된 마음들 또 허탈한 마음들 또 때로는 분노하는 마음들 원망하는 그 마음들을 위로하시면서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으니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가 힘들 때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여전히 너에게 품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와 동행하며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미리 하늘나라에서 너를 위한 그 초소를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지 말고 그것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더 넓은 마음을 품고 사랑해라.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만큼 너희도 너희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자꾸 그 십자가로 가져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꾸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조롱을 받았고 내가 너를 위하여서 채찍을 맞았고 내가 너를 위하여서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랑을 보여주었으니 이러한 사랑을 네가 알고 그 은혜를 네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그 갈등하는 마음, 실망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그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너의 그 마음들, 힘든 마음들을 이겨내고 그 영혼들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들을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그 사랑의 모습, 섬김의 모습, 나를 희생하는 모습까지도 우리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노력하며 행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내가 어디까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까? 내가 어디까지 그 영혼을 품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 우리는 그 사람들을 품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여서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그 지형에 이르도록 그 완성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지경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대로 우리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바로 세상은, 저 사람은, 너희들은, 우리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 전층성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고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라는 것을 당당히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